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주안에 평안하셨나요?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마음을 채우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찬송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찬양을 찾아와 주신 엄지아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잘 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시겠습니다.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호세아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고 아프게 대변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몸소 겪은 사랑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1장은 충격적인 명령으로 시작되는데요.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지하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상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하자매님에게 음란한 남자와 결혼하라고 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순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명령을 직접 들은 호세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한 나라의 죄악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해야 하리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단지 한 남자의 개인적인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부강했어요. 외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은 영적인 간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영적인 배신을 사람의 고통을 통해 보여주시려 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너무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그토록 부정하고 무너진 관계를 감당해야 하니까요. 왜 굳이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영적인 배신을 사람의 고통을 통해 보여주시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언약을 맺었지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되었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셨군요.
맞아요. 그들이 나를 배신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 버림받는 아픔조차 감수하는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호세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어쩐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내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세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데요. 지하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첫째 아들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둘째 딸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셋째 아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어쩐지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해요.
그렇죠. 내 자녀의 이름으로는 절대 짓지 못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긴 행위,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삶의 비유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명령하시고 그 결과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고멜은 결국 또 다시 집을 나갑니다. 호세아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또 세상으로 죄악으로 돌아가요. 지하자매님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감사해요, 지아자매님. 하나님은 다시 고멜을 찾아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정말 이 장면은 정말 복음의 그림 같아요. 우리도 죄의 종이 되어 팔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맞아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값을 지불한 희생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과 희생의 뿌리를 둔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묵상하며 찬양 한 곡 더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큰 죄악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던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하자매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찢으시지만 다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돌이킴은 우리 쪽에서 시작되어야 해요. 하지만 회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이 유독 마음에 남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맞습니다. 신앙은 감정에 따라 요동하는 게 아니라 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힘씀이 필요해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자매님,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교회에서 자주 들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끊지 않는 사랑, 언약에 기초한 자비와 인애를 뜻합니다. 호세아서 전체에 흐르는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끊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에 마음이 울리네요. 요즘처럼 쉽게 변화하는 사랑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보이신 끊이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해요. 그런 사랑을 감사히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북조선에 계신 내 마음의 찬양 가족분들에게도 헤세드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조선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곡의 가사를 좀 살펴보면 호세아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지하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마지막 곡으로 함께 읽으셨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배신 앞에서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선택이고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바로 지금이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주소망 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게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앞부분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허락한 유익 중에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네.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칭의와 중생이라는 선물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도대체 무엇을 움직이고 변화시켜서 그런 유익을 주느냐에 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먼저 하나님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원인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과 화목한 상태가 되게 하시며 성령을 베푸시고 우리 속에 그의 영상을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도록 일을 하도록 만든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움직이고 변화시키시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의와 성령을 획득하셨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예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진심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움직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였는데 나는 안 움직인다? 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까? 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뭐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적용됐어 자랑하면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우리 구주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은 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적용됐구나.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중생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인한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중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두 가지 모두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만일 구별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면 그분의 공로에 관해서는 죽으심으로 인한 것이고 왜냐하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중생을 이제 벌어놓으신 거죠. 공로를 벌어놓으신 거예요. 죽으시는 순간 그리고 그 공로를 이제 적용해 주는 것에 관해서는 나눠주고 베푸는 것에 관해서는 부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굳이 따로따로 말할 경우는 나눠서 공로와 적용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뭐 왜 적용이 부활로 말미암는 거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도 그분이 사심으로 우리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을 중생을 적용시키시고 또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유익 세 번째를 알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유익이 칭의였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중생이었다면
네.
세 번째 유익은 영생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43분을 마치고 내린 결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그가 가장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당하셨음을 믿는 것이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위해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벌어놓으셨음을 믿는 것이고 또 내 속에 새 생명을 시작하시는 성령을 베푸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게 될 것을 믿는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라는 이제 고백에 담긴 진짜 의미예요. 그리고 44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44문은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사도신경의 조목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그것의 의미, 그것의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과 그것의 용도, 그것의 목적이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고 뭐 그리스도의 지옥 강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지옥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지옥의 의미를 먼저 살펴봤었습니다.
네,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세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었는데요. 먼저는 무덤을 의미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의미는 버림받은 자들의 처소,
네.
버림받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네, 네.
또 세 번째 의미로는 지극히 심한 괴로움과 고뇌를 의미합니다.
네, 지옥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고 해서 지옥은 셋 중에 무엇일까를 살펴봤죠. 우선 여기 지옥을 그 무덤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도신경에서 장사 지낸 바 되시고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지옥에 내려가셨고라고, 그러니까 무덤에 내려가셨고라고 또다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우리 소망자매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을 그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 두 번 사용한 것일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만일 그렇게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는 두 가지 사실이 함께 연결되어 서로를 설명할 경우는 어때야 했나요? 예, 뒤에 오는 설명이 앞에 설명보다 더 분명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 나오는 장사 지낸 바 되사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말보다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런 점을 봐도 지옥에 내려가셨고 해서 지옥을 무덤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느냐? 아, 아니구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했네요. 자, 그럼 새로운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문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44문 질문. 거기에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은요?
내가 크나큰 시험을 받을 때라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 내내 특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공포와 지옥의 괴로움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로써 전적으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지옥에 내려가셨고 해서 지옥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야겠네요. 아무튼 앞에서 다룬 대로 지옥은 무덤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무덤 말고 또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 다음으로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버림받은 자들의 처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지옥으로 내려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나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신성, 영혼, 육신 이렇게 셋으로 나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신성인데요.
목사님, 일단 그리스도의 신성은요, 네. 버림받은 자들의 처소로 내려가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련해서 배웠을 때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든 계시다라고 하셨었잖아요.
아, 정말 잘 기억하고 있네요. 소망자님 맞습니다. 자, 그럼 신성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아, 그건 맞구나. 자, 그렇다면 그분의 몸, 육신은 어떨까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특히 그분의 몸이 버림받은 자들의 처소로 내려가신 걸까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었죠? 다음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요나는 요나 자체의 일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요나의 모형을 따라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주님도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안치되어 계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몸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데서 주님의 몸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바로 원래 있던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죠.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의 몸 역시 버림받은 자들의 처소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여기서 지옥을 버림받은 자들의 처소라고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아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신성, 몸, 영혼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일단 신성은 아니고 지금 이제 몸, 육신을 생각해 보니까 일단 육신도 아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정짓기는 조금 이르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영혼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까 영혼이 바로 그 지옥에 내려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혼은 어떨까요? 생각해보죠. 이 영혼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다뤘던 신성이나 몸보다 사실 생각해볼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내리면 일단 영혼도 그곳, 그러니까 정말 지옥에 가야 될 자들이 가는 곳, 그곳에 내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먼저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영혼이 바로 그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자,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근거는 뭘까요? 성경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했던 말씀이 뭔가요? 내 영혼을, 무엇을요? 영혼을. 예, 그걸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같은 장 42절과 4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좌우편에 함께 달렸죠. 그리고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네가 나를 구주로 믿으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요. 자, 그런데 언제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언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맞아.
네. 오늘이라고 하면 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바로 그날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날. 그날.
아, 그렇다면 그날 낙원에 계신다. 오늘 낙원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될 건데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영혼을 맡기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혼도 신성이나 또 몸처럼 버림받은 자들의 처소,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할 근거는 없어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지 않아. 그분 내려가지 않으셨어. 그분의 영혼은. 이런 근거들은 신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시편 139편 8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 이 말씀에 보면 여기 스올에 자리를 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가 본데요.
그래요. 근데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옥은 낙원이 아니라 복락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지옥과 낙원은 완전히 반대되죠. 낙원은 구원이죠. 지옥은 멸망이고요. 아까 주님께서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도 비록 오늘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지만 이제 너와 나는 이런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영원한 구원과 또 복락의 장소에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에 나오는 수월이 그런 지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은 정말 그분의 영혼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혹시 그분의 신성과 관련한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 관한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아닌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몸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현재 행악자들과 함께 계신 것은 맞고요.
그래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죠. 신성과 영혼. 동등하게 네가 나와 함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강도에게 우리 함께라고 하셨는데 강도는 신성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함께 있자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의 신성이 아니라 영혼, 네, 영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아무튼 그리스도의 영혼 역시 신성이나 몸처럼 버림받은 자들의 장소에 내려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고 해서 지옥을 버림받은 자들의 장소에 내려간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목사님,
네.
그런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어떤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라거나 뭔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 중에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건가요?
네. 뭐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 먼저 그리스도의 영혼이 뭔가 고난을 더 당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악하니까 정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근데 사실 이게 고민이랄 것도 없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한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숨을 거두시기 직전 하신 말씀. 뭐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는 게 뭘까요? 다겠죠, 정말. 당신의 사역. 죄인의 구원, 뭐 그걸 다 완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에는 모두 포함이 돼요? 고난도 포함이 되죠. 고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고난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완전히 다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이 또다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뭐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지옥에 가셨다. 이 주장은 어떨까요?
교황주의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조림보라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없었던 자들이나 또 구약의 거룩한 자들이 죽은 다음에 있는 곳인데 그곳이 지옥이기는 한데 지옥에 고통은 없는 것이고
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맞나요?
네, 뭐 선조림보, 조상들이 있는 곳, 림보, 뭐 교황주의자들의 주장인데 뭐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구약의 조상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옥에 내려가셨다? 아, 절대 아닙니다. 자, 일단 앞에서도 말씀을 읽었지만 그분은 땅 위에서 그들을 위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완전히 다 이루셨다에는 모두 포함이 되겠어요? 고난도 포함되지고 뭐 다 포함되는데 구원의 일도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죠? 또 그분은 그분의 신격의 권능과 효능으로 이 일을,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지 뭐 그의 몸이나 영혼으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지옥에 있다는 그 전제 자체도 사실 말이 안
그래요,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거기서 해방이 된다는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누가복음 16장 26절이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와, 그렇네요. 부자가 가 있는 지옥과 또 나사로가 가 있는 낙원은 서로 오갈 수가 없는 곳이네요.
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신 건 고난 때문도 아니고 영혼의 구원 때문도 아니고 당신의 승리를 밝히 드러내고 이 마귀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 이미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렇죠.
네, 또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원수인 마귀는 조롱거리가 됐네요.
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것을 그분의 영혼이 진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몇 곳을 살펴보죠.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언뜻 보면 마치 그리스도의 영혼이 옥, 그러니까 지옥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볼게요. 먼저. 그가 영으로 가서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노아가 살던 그때 역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옥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옥은 지옥이 맞아요. 그런데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지옥에 가 있는, 그러니까 노아 때 주님께서 영으로 신성으로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지금은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이란 의미라는 거죠. 예, 그래서 노아의 때 모두가 멸망하고 구원받은 자가 고작 8명, 노아의 가족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혼으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어떤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네요. 오히려 노아의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조상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안 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지옥에 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또 다른 구절도 있기는 해요. 역시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도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한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여기 죽은 자들이란 누구겠어요? 지금 죽어 있는 자들이고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던 자들.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이죠. 그들이 육신으로는 죽을지라도 영으로는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뭐 심각하다거나 아주 복잡한 그런 말씀이 아니네요.
예, 그렇지 않아요. 한 곳 더 있는데 거기도 볼까요? 네. 에베소서 4장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 그러네요. 이걸 보면서 땅 아래 낮은 곳을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예,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분들은 비유법을 모르거나 성경 읽기가 좀 소홀하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요,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9절의 땅은, 땅 아래에서 땅은 10절의 하늘과 대비되는 표현이죠. 하늘은 뭐예요?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땅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반대되는 의미, 가장 낮은 곳.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늘, 땅인 거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그렇죠. 의미인 거군요.
네.
땅이 가장 낮은 곳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래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43문 거기에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자매님, 오늘 알아본 것 가운데 혹시 나눠보거나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네. 완전하게 행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그 이후에 우리가 엉뚱하게 좀 잘못 해석한 것들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엉뚱하게 잘못 해석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네. 논란의 여지가 없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 속에서 오늘도 그 온전하고 완전한 것만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에 완전함, 다이루심이 세 번 나옵니다. 천지를 다 이루시니라, 그 다음에 이 구원을 다 이루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느니라. 너무 너무 은혜로운 표현이거든요. 우리 소망자매님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다 이룬 것을 얻었구나. 물론 이 땅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